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랑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구원하시고 또 주께서 믿음 가운데 견고케 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굳게 거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말씀. 마지막 유월절 식탁. 마지막 유월절 식탁. 17절 보십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예수님 그럼 더 적겠어요?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수님의 3년의 공적 사역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의 죽음의 사건,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의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죽음의 사건, 곧 인류 구속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가, 죽음의 때가, 때가, 내 때가, 내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기하지요.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때에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그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그때에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싶은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 무교절 첫날이 됩니다. 구약은, 구약 시대의 시간 계산은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한밤중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한밤중은 누가 계산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약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고 그 다음 또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그러면 1월 14일 저녁, 그러면 이제 해가 지기 전이 저녁이고 해가 져버리면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유월절은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 네 번째로 맞는 유월절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처음 유월절 언급이 나오고 4장 35절에 다시 두 번째, 그리고 6장 4절에 또 유월절 4장 35절은 표현 안 하지만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는 것이 유월절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유월절 하나 지난 어떤 절기라고 문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유월절의 유월절 잡수일 것을 유월절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는 한 큰 다락방을 빌리게 하셨다. 마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탁,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유월절 저녁 식사는 결코 즐거운 식탁이 아닙니다. 물론 유월절 식탁이 즐거운 식탁은 아니었겠지만 엄숙한 식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매우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즉 그의 측근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를 배신하여 그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고 믿던 열두 제자들 많은 그를 따르는 무리 중에 열두 명 그가 원하시는 열두 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탁한 열두 명 중 하나가 그를 배반하고 그를 대적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로부터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빵 조각을 예수님이 집어서 주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12명이 쭉 식탁에 둘러앉는데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던 한 인물이었다고 보이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24절 본문 보십시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바요 하나님의 작정된 바이며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었고 장차 그를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 그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그가 나중에 배신하는 배신자, 변절자가 되겠구나. 또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 구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도덕적 책임, 그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의 관계는 좀 깊습니다. 심오해서 우리의 머리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진리이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그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이 사회에서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하는 거죠. 자기 행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허용하지 않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회의 법이 허용치 않고 그런 사람은 감옥에 놓고, 혹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살게 하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 둘,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책임은 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입니다. 단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도 믿음도 순종도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큐리에 주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자주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랍비여 내니까 랍비라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큐리에 로드 주님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이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적 구주, 즉 그의 신성을 믿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 같고, 또 내니까, 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 구주가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 내니까 라는 그의 당돌하게 보이는 질문은 주께서 그의 은밀한 계획을, 이미 지금 가룟 유다는 다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회만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마음의 계획을 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감히 내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주께서 그의 은밀한 계획을 모르시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적인 신성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입니다. 믿었다면 그런 질문 감히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주님의 신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은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신적 지식을 믿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최종적으로도 구원에서 제외된 불쌍한 영혼이지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보면 알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부도 죽은 무덤도 다 죽은 자를 다시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를 다 하나님의 심판, 최종 심판대 앞에 서서 서게 되고, 그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이라는 걸 지금은 실감은 못하지만, 지금은 뭐 여기서는 그저 잘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근사하게 잘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은 구원받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은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지만은, 세상에서도 때때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을 마치다니 참 안 됐다, 참 불행하게 보인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되심을 보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양심적으로 뉘우쳐서 큰 가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선하신 선생님, 선한 분을 내가 그를 비록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는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될 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알았을 거니까 뉘우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와, 대단한 뉘우침입니다. 도로 갖다 줘.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아, 불행한 일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자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목매어 죽었고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와, 정말 참 그 최후가 너무 불행한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이군요. 사람이 죽을 때 선종한다 그러지 좋게 죽었다. 아유, 그 사람 죽을 때 곱게 그래도 가족들 곁에서 그러게 마지막 유언도 좀 하고 보고 싶은 자녀들 얼굴도 좀 보고 그래 이렇게 하거라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눈을 감는다면 아마 가장 최상이겠죠. 그리고 와, 참 복되게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처럼 자살을 하고 목매어 죽고 아마 목매어서 몸부림하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얼마나 몸부림을 했으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와, 참 불행하게 그렇게 죽다니.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믿음 없고 가련한 배신자가 되고 최후의 불행한 최후를 맞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 가겠느냐.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땅의 헛된 것들을 내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그 헛된 것들,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보이는데 예, 그러나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런 최후를 맞았으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보십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날 밤에 사용된 빵은 큰 한 덩어리의 빵, 우리는 떡이라고도 하고 떡 그렇게 변하죠. 빵, 밀가루로 만든 빵, 떡입니다. 큰 한 덩어리의 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유다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 그 최초의 성찬식에 참여하였다고 보입니다. 비록 그가 그 성찬식에 참여하였지만 그는 구원 얻지 못한 자이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룟유다가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예수님이 집례하는 말하자면 최초의 성찬에 참여했던 가룟유다지만 그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떡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즙을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떡과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징적 일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상징적 일치, 성례적 일치라고 하는 sacramental이라는 표현은 그것은 상징적 그런 의미입니다. 상징적 일치가 있습니다. 즉 그 떡은 예수님의 몸과 같고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와 같다 그 말입니다. 떡은 몸이고 피는 포도즙은 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사람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 말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의식을 하고 유아 세례 받은 자는 입교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릴 때니까 유아 세례는 어릴 때 자기가 신앙을 지식이 없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14살 때가 되어 입교라는 식 입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confirmation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컨포메이션, 입교 확증을 할 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떡은 몸과 떡을 이게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의식에서 이 성찬이라는 이 엄숙한 의식에서 그의 신성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봅니다. 28절 계속 보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전통 본문에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흘리신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이게 많은 사람은 택자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수가 많지요. 많지요. 엄청 많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표현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은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개념인데 12 만수죠. 12는 3 곱하기 4고 숫자에서 성경적 상 숫자의 상징에서 3 곱하기 4, 12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고 12를 두 번 곱하고 거기다 1000을 곱한 수는 엄청 많은 수죠. 14만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구원 얻은 백성들의 수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엄청 많은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표현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상징이죠.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피가 생명이며 속죄의 피가 죄를 씻음을 증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생명이죠. 피는 과히 양이 많지 않은데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중요하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속죄 신앙인데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믿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고 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 그것이 속죄 믿음입니다. 속죄 신앙이 그것이 구원 신앙이고 생명 구원의 생명이 있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좀 표현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막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금방 표현하신 대로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포도즙은 내 피다, 상징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지 않습니다. 빵이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포도즙이 피가 돼가지고 주님의 살을 직접 우리가 먹고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법은 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이다.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해야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런다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상징이지. 그건 주님이 가서 포도 따먹습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포도나무와 같다는 상징적 표현이 돼. 비유적 표현, 그걸 비유라고 하죠. 그처럼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주님의 속죄를 믿는 믿음, 속죄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 표현입니다.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속죄 신앙 가진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속죄 신앙이고 그것이 성찬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 의식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성찬식은 빠지지 마십시오. 아예 다른 예배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찬식은 꼭 참여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생명과 같은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상징적 의식, 주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의식이 많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주의 명령이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받아야 되고, 또 주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성찬 의식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참여해서 주께서 주신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믿고 마음에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속죄 신앙은 기본적인 구원신앙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29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복되고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천국에도 먹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주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 날에. 천국은 영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가 아니고 영육의 세계니까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는 복된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헛되이 주를 따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열두 제자의 술에 들었고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의 교훈을 받았고 그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를 헛되이 따르다가 마침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가룟유다의 실패의 원인은 그가 돈 사랑을 버리지 못한 데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돈 궤를 맡고 주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에게 회계 장부를 맡기는 회계 재정실의 일을 맡긴 것은 돈 장부를 돈 궤를 맡긴 것은 다른 제자들은 뭐 어부들도 주로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산수 계산을 잘 못했겠죠. 돈 계산을. 예. 돈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은 계산시키면 자꾸 틀리죠. 돈 세는 것이. 그런데 이 수학에 대한 머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돈궤를 맡은 걸 보면 그런 좀 머리가 있어 보이죠. 머리가 총명해서 돈도 잘 세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아마 맡기는데 다 맞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유다는 돈궤를 맡고 돈 궤 속에 있는 것을 살짝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래. 훔쳐 도적이라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또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저버림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 사랑,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지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돈 사랑을 버리고 또 육신의 쾌락 사랑, 세상 사랑을 버리라. 그것은 세상 사랑이니까 버리라. 성경이 말하니까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방금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고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의지해야 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한 내용은 속죄 신앙, 속죄 신앙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사건인 죽음, 그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빵을 주시고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것은 속죄를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속죄를 믿고 속죄 신앙을 가진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속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속죄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줄을 깨닫기 때문에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주님 믿고 따르며 사랑하고 또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이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속죄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하는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속죄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은 아니 훌륭한 선생님쯤 되시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교회 나가면은 좀 약간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좀 내게 도움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런 믿음 말고 그거는 아무 믿음이 아니고 속죄 신앙. 예수님이 나의 속죄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사함이 되고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이 내게 구원이 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속죄 신앙을 꼭 가지셔서 우리 모두들 중에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천국을 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속죄 신앙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랑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가 되고 주님 천국에서 제외되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우리가 속죄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또 마음에 새겨싸우니 주님 진실이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믿고 주님을 참으로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 아오니 은혜를 주셔서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